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구약 신약 성경 252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가정에서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왜 웃는지 서로 알죠, 그렇죠? 제가 이거 할렐루야 잘 안 하는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구호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제가 정했다기보다 같이 정했는데, 이게 다 잊어먹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간첩은 못합니다. 간첩은 딱 이렇게 구호를 딱 대면 저기서 백두산 호랑이 이러고 가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합시다. 아무리 팬데믹이 이렇고 아무리 세상이 다 이렇게 갇혀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을 하는 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밖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를 음으로 양으로, 어떨 때는 말을 안 하는데 저 사람 내가 저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저분이 나가는 교회도 나가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를 해서 그러하여금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사명으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쓴 교회 편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 창조. 근데 그 천지 창조는 성경에 보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그다음 뭐예요? 창세기 2장. 이렇게 딱 두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산상수훈.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소위 인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그거는 뭐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고 보려고 그러고 실천하려고 그럽니다. 산상수훈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아닙니다. 7장까지입니다. 이렇게 3장이에요. 3장. 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채우는 산상수훈이 몇 장요? 3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는 이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로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에 관한 게 몇 장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9장, 10장, 아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세 장이에요. 세 장. 그러니까 요 세 장이 가는 동안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는 모르잖아요. 요만큼은 그래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길을 갑니다. 두 길을 못 가잖아요. 한 길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걸 외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인생을 살아보면은 어떤 때는 가고 싶은 길도 있고 어떨 때는 가기 싫은 길도 있고 어떨 때는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다 끝나갈 때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늘 읽을 때 마음이 이렇게 늘 먹먹한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나올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자기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 이제 어쩌면 조금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이제 그게 이제 20장 24절입니다. 우리 20장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한 길밖에 없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뭐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이, 내 생명이 하나도 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닌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무슨 길을 걸었습니까? 이 길을 걷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옥에다 갖다 놓고 먼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끌어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사명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죽을 때까지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그때부터 참 얼마나 이를 위해서 힘썼는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막 돌아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가는 곳마다 일꾼들을 세우고요. 막 편지가 옵니다. 막 간증이 넘칩니다. 이렇게 해서 기쁜데 마음 한구석 저 밑에는 큰 근심, 그 근심 때문에 나오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그 메시아를 모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쭉 돌아보면서 쓰는 글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는 잘 보시면요. 주옥 같은 성경 구절들이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굉장히 큰 구원 계획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고륙 친척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장 4절부터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8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8개 한번 보시면요.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얼른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4. 자기 형제, 고륙 친척이 누굽니까?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 양자됨은 어답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너 하나님 자녀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됨과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이방인들에게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영광이 있고 그 다음 언약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예배와 약속 이 예배는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은 그런 게 몇 개예요? 8개.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육신으로 하면은 누가 거기에서 났어요? 메시아가 거기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 고륙 친척이 메시아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8개는요. 구약에 나오는 건데 다 들여다보면 그 센터가 중심이 뭡니까? 그러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히브리말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아이덴티컬 텀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 나라 언어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바뀌면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가지 특권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믿지를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들은 막 믿고 있어요. 이게 또 막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부르는 신을 이방인들이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시초로 쭉 내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까지 언급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몇 명요? 8명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만 8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는 이삭의 후손이 내 약속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 한 명 낳잖아요, 사라가. 그러면 한 명 낳은 이삭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난 8명은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 그 사이에서는 아들이 두 명 나는데 이 두 명은 다 아버지 엄마가 똑같아요. 다른 배다른 엄마 배다른 아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별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고. 구약 성경하고 이런 데를 보면은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뒤집어질 일이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했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잘 보시면은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그러니까 이해할 만큼만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에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럴 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그럴 때 기준이 없어요. 딱 하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모세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니 이거 하나님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 이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잘 보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바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완악해졌는데 그 바로는 그 완악해짐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완악해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바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비난, 블레임합니다. 하나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하나님 위에서 일한 거잖아요. 왜 바로가 블레임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할 게 인간 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토기장이를 보아라. 토기장이에게 흙이 한 덩어리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천한 그릇도 만든다. 그러면 귀한 그릇은 귀하니까 됐는데 천한 그릇이 이봐요 주인님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저를 만드셨죠?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천 있을 그릇이 그 위에 성경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밑에도 쭉 내려가 보면 그냥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특권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여기 메시아가 태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쏙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언약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약속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의 반열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토기장이를 보아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원시키고 선택하고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거를 신학용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그 특권 센터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걸 다 배척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십니다. 25절 보시면요. 우리 호세아 알잖아요. 호세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 결혼해라. 신부 누구예요? 중매를 써주시면 좀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안 있겠어요? 그런데 저기 가서 성은 고시다. 그리고 이름은 멜이다. 고멜 데려오라 그러죠. 고멜 뭐 하는 여자예요? 아주 엄난한 여자입니다. 아주 이렇게 바람피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럽니다. 참.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역시나 바람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 가서 다시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냥 찾아올 수 있어요. 돈 주고 가서 사오고 다시 막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을 때 이름도 막 정해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로암미라는 이름을 줍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메시지를 막 주는 그 지금 여기 나오는 호세아 글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거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됩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인데 근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를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성경이에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올 거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주권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라고. 토기장애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27절 한번 보십니다. 성도들도 좀 딱딱해 보이도 정신을 바짝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으셨어. 굉장히.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제는 이방인들은 그냥 내 백성 아닌데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 자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그 멸망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멸망의 자손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소수만 남겨놨다는 겁니다. Remnant. 이게 하나님께서 그 소수만 남겨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반열에 그렇게 조금 소수가 들어가게 있고 나머지는요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28절 주께서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막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막 내 백성을 데려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돔 고모라 같이 쓸어버려야 되지만 언약의 백성이라 그게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구원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성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앞에 나오는 그 특권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특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30절부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30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죄 사함, 의에 관해서는 떨어져 있었어요. 죄 사함 받는 방법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라는 건 죄 용서함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났다고. 이게 그런 일곱 가지, 여덟 가지 그런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의에 이룰 수 있는 법을 줬잖아요. 특권도 주시고 메시아도 그 땅에서 나오고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믿음의 의에 그렇게 이렇게 죄 용서함에 받는 이 메시아 사건에 왜 들어올 수를 못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32절입니다. 32절. 31절도 한번 볼게요. 31.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은 율법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다고요? 행위에 의지했다고. 성도는 이거 바울은 잘 알아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지 모릅니다. 희한하게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때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죄 용서함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행위로서 자기들이 지킴으로서 자기들이 그걸 이루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그 센터에 있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이 속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학적으로 문명이 깨어난 민족인데, 깨어난 나라인데 예수를 제일 안 믿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일본입니다. 깨어난, 그러니까 미개한 국가일 것 같으면 아주 예수님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일본 사람들 뭐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전쟁이 나서 막 폭격해가지고 막 함대가 지금 막 물에 빠질라 그러는데도 위에 있는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줄 타고 도망갈 때 아주 점잖하게 내려가라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해병대 가봐서 알아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그냥 물속에 코 잡고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줄도 예쁘게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일본입니다. 제가 지금 일본 얘기 왜 하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 전체가, 한 사람 개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에 관한 책들, 이렇게 소속책들을 보면 조금 큰 잘못을 했거나 이러면 아,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숙이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 안 하고 뭐 하죠? 집에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수건 갖다 대고 칼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립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 된 DNA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위안부는 자기들이 저질렀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절대로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가 그걸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이거 이겨내질 못해요. 그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스 그러는 자체부터 이게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어요. 30절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 백성이 됐습니까? 설명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우리 행위로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십니다. 32절,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리하뇨? 이스라엘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어요? 행위에 의지합니다. 내 행위로 내가 내어놓을 거 있는 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디딤돌같이 해서 하나님께 쉽게 올 수 있는 돌을 시온에다가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 소수만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게 이제 33절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 이거 우리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어떤 자는 믿는 자는,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안 했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늘 가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대도시에 가면은 회당을 빌렸습니다.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교제가 뭐였죠?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예수다라고 전하니까 예수 아니라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다닐 때 이제 자기 본 교회에서 떠나서 구부로 해서 육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성전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더니 벌써 이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방해를 합니까? 이건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인데 그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돌아간 그 예수가 메시아라 말이냐? 그러면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주실래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예, 미안합니다. 13장.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어떻게 해요?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어떻게 해요? 자처하기로. 이거는 뭐 의지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처음부터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영생 얻기로, 자기들 안 얻기로 자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가니까 막 펄펄 살아가지고 막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마음을 꽉 닫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 참 어려운 문제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이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흩어놨어요. 오늘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진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떻다고요? 저기 표 나오자. 표. 우리 이사야 55장 앞에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르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이나 영어 번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며 그러면 차원이 조금밖에 이렇게 안 나잖아요. 근데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나 죄인들을 보는 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눈이나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그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가 이 길 가는 거 저 길 가는 거 그거는 뭐 둘째치고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구원받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민이 있고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예 스타트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도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기 싫은 길도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고 우리는 그 외길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시 중에 유명한 시 알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은 길. 어느 날 노란 숲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이 딱 갈라져 있어요. 일로 가도 절로 가도 이리로 갈까? 그러면서 자기 눈이 볼 수 있는 끝까지를 다 보고는 한쪽 길을 타죠. 한쪽 길을. 그리고는 훗날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저 길을 다른 길을 탔으면 어땠을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때 공부할 때 다른 전공을 했으면 어느 길로 가 있을까? 내가 미국에 와서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때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저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다 지금 갈림길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고마운 거는 뒤를 휙 돌아보면서 그때 이 길로 갔으면 저 길로 갔으면 다 있지만 진짜 감사한 거는 예수 믿을 때 이게 예수 믿는 길하고 믿지 않는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요.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믿음의 손을 꽉 내몰렸을 때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어떤 건지 십자가 사건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어떤 건지 아련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죽어요. 몇 년 안에 죽을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뒤에 죽을 분도 있지만 다 죽어요. 죽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무엇이요?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참 소수만 딱 남겨놓으시고 소수만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 또 나올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나? 그리고 왜 나를 뉴욕에 살게 했나? 뉴욕도 넓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웨체스터나 양커스나 이 근처에서 우리 또 살게 하셨나? 뒤를 보러보면 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않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헷갈리지 않는 갈림길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빵빵 흔들었지만 죽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내가 이게 행복했던 날은 딱 6일이라고. 딱 6일이라고. 헬렌 켈러 눈, 귀, 입 다 망가져가지고 다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를 잘 못하는 그 사람 죽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다 감사하고 다 행복합니다. 우리 믿음 붙들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맡겨주신 사명과 이 길을 잘 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가슴에 조금이라도 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허투루 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며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씨 뿌린 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것들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또 바친 손길들마다 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